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8.15, 6.25, 4.19, 5.16, 11.6, 12.12, 60 등 근세사만 본다 할지라도 참으로 경랑 속에서 이 민족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와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어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이 나라를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는 대립과 분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까닭임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기독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좌에 있든 우에 있든 보수든 진보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패가 만연해 있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공직자들, 기업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봉장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더 큰 사명감을 주시고 기독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교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임을 깨달아서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아이들의 심성을 바르게 심어줘 줄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젊은이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로켓을 또 발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긴장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무쪼록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이 나라가 더욱더 화합하는 나라, 더욱더 서로를 포용하는 나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와는 단호하게 맞서되 민족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포진되어 있든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날이 갈수록 정의의 나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청년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젊은 시절부터 정직과 바른 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사회 지도자 반열에 오를 20, 30년 후에는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우리가 그들의 선조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셨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같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예수님의 그 행적이 뚜렷하고 그 날짜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요일, 수요일 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을 전부 다 화요일 하루 동안 가르치시고 수요일은 쉬셨다고도 생각하고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은 화요일날 가르쳤을 것이고 또 반은 수요일날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5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13장,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이 화요일과 수요일날 가르쳤던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제 월요일 밤이 지나고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그룹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일,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일, 그 장사꾼들 배후는 다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장사꾼들이 재물을 비싸게 팔고 비싼 수수료를 받아서 그 막대한 이득금을 다 제사장 그룹하고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폭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본문을 머릿속에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그림으로 그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 줬어? 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수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옷에는 보석도 붙어 있습니다. 왕관 같은 모자도 쓰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장로들, 자기네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 다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빈민 출신이잖아요. 무슨 변변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성전의 지도자로 살았으니까 그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마다 권위가 막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적 권위죠. 근데 예수님은 빈민하고 사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관의 모양을 본다면 권위는 전부 대제사장 쪽에 있고 예수님은 권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 있게 보이는 대제사장들이 너 도대체 이 무슨 짓이냐? 무슨 권위냐? 누가 줬냐?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제압하는 거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대답할게. 질문 내용이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역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이 자기 임의로 행한 사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즉답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 즉석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박당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선지자인데 니네들 왜 세례 요한 안 믿으냐? 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 참수형을 시킬 때 니네들 가만히 있었냐?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죠.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가 아니고 요한 자기 개인 인간이 임의로 한 짓이다. 그렇게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르겠다. 이 많이 듣던 내용이죠. 청문회 할 때 뭐 주로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대답이 모르겠답니다. 이들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의 말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그룹은 성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담벼락에 주차 금지라고 팻말을 하나 붙였다고 합시다.
누가 감히 거기 주차하겠습니까? 왜 그 글자 내 글자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 팻말을 붙인 청와대 주인이 대통령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앞집에 주차 금지했는데 그거 지킵니까? 사람들 다 세워요. 왜? 그 팻말을 세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와야 그거 아니야.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라. 하와가 사탄의 말에 권위를 더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었다면 너무 해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 둡니까? 다른 것에 권위를 더 둡니까? 하나님에게 권위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소출을 얻을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한 하인을 보내었습니다. 소출 중에 얼마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아무 소출도 주지 않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주인이 혹 얘들이 뭘 착각했나 보지?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또 때려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계속 몇 번 더 종을 보냈는데 때리거나 죽이거나 되풀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이도 들고 사회 경륜도 많고 권위도 있어 보이지만 젊은 아들은 젊으니까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형편없어 보였겠죠, 그죠?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포도원도 우리 것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라면 집 짓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보면, 돌만 보면, 아, 이 돌은 벽돌감, 이건 주춧돌감, 이건 담벼락감, 금방 알아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보고 이 돌은 어디에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소위 전문가라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축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소위 이 대제사장 그룹들은 종교의 전문가들입니다. 자칭 인생의 전문가들이에요. 자칭 세상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에 관한 한 세상에 가난한, 인생에 가난한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이건 버려야 될 돌이에요. 갈릴리 빈민 출신, 남두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죽여야죠.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추춧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불필요한 돌이라고 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대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곤룡포 입고 금관 쓰고 백말 타고 와야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속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발붙일 틈이 없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가 흥황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그룹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괘씸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잡아서 주리를 틀고 싶지만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잡아가서 빌라도 법정에 넘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루를 맞지만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못 박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 대해서 배울 때 에덴을 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동산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말 가는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가난이라고 하는 동사는 울타리를 친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겠어요?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속적인 가치관을 차단하는 울타리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에덴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거, 지금의 나보다 더 커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 삽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삽니까? 잘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을 믿는 엄마들마저도 자식을 오직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쓰시잖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있는 유일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분명히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분명 세상에서 소위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더 많은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고 출세시켰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어그러진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세상의 노예로 살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행복은요, 주어진 나의 상황 속에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건져 올려지는 것이고 행복을 모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앞둔 젊은 청년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행복은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선 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직선이라는 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내 수입이 더 많아야 하고 어제보다 더 큰 자동차 타야 되고 어제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선 위에는 언제든지 내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당장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앞을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더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은 반복 속에 있습니다. 평생 똑같은 수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똑같은 직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반복의 의미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자식들을 키울 때, 무슨 계획을 행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만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매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매일 똑같은 집에 살고 평생 똑같은 수입으로 살고 평생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반복되는 일의 의미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행복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의 행복이 우리 자신들의 행복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